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 참석차 유럽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동맹국인 독일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브뤼셀에서 옌스 스톨렌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독일이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러시아와 체결한 가스관 사업을 지목하며 독일이 러시아의 포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일은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한다며 적대적인 국가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와 어떻게 함께 공동 방어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석탄 산업과 원자력을 포기하고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며 나토가 이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브뤼셀에 도착할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자신은 과거 소련이 통치한 동독에 산 경험이 있었다며 우리는 지금 통일된 독일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다며 우리는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에 참석한 메르켈 독일 총리와 곧 회동할 예정이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는 16일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 전쟁 중 전사한 미군의 유해 송환을 위해 미국과 북한의 실무회담이 12일 판문점에서 열린다고 켈리 맥히구 미 국방부 국장이 밝혔습니다. 맥히구 국장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 유엔 관계자들도 참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맥히구 국장은 또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달이 걸릴 수 있고 유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는 7,6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5,300명의 유해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10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 송환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매우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마크 로콕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국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을 방문 중인 로콕 국장은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콕 국장은 자신이 방문한 곳을 포함해 농촌 지역 어린이 절반 이상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며 오염된 수자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린이 20%가 영양이 부족하다며 인도주의 지원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로콕 국장은 11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 법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 1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항저지방법원은 10일 이와세 다카이로라는 이름의 일본 시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법원은 이 남성의 모든 개인재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2015년 5월 저장성 원저훈시에서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됐습니다. 중국은 2015년 이후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일본인 8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속자에 대한 첫 번째 판결입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은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 개선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추가 관세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이 반격을 예고하는 등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대표는 10일 성명을 내고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6천여 개 품목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트하우저 대표는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기보다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에 나섰다며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관세 부과가 예고된 품목에는 핸드백과 자동차 타이어, 수산물, 화학제품, 그리고 식료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홍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아이를 차 속에 방치했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 남부 테네시주의 한 주택가에서 이 3살 난 남자아이가 차 속에 35분간 있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외부 기온은 섭씨 30도 안팎이었지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차 속은 40도로 달궈져 있었다고 합니다. 비영리 단체 Kids and Cars에 따르면 미국에선 매년 평균 37명의 어린이가 이런 유형의 사고로 숨진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도 최근 한 할아버지가 이 3살 난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고 집을 나섰다가 차에 아이를 둔 사실을 깜빡하고 아이를 차 속에 4시간 방치했다가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자동차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햇볕이 내리쬐을 경우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고 아이들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철 아이들의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2도로 무더운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북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30도, 신의주는 22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3도에서 27도, 함흥은 19도에서 3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7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캣 스티븐스가 부릅니다. 나를 떠나려면 떠나세요. 하지만 세상은 험하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Wild World 들어보시죠. Now that I've lost everything to you, you say you want to start something new, and it's breaking my heart you're leaving. Maybe I'm grieving, but if you want to leave, take good care. Have a lot of nice things to wear, but then a lot of nice things turn bad out there. Oh, baby, baby, it's a wild world. It's
I've seen a lot of what the world can do, and it's breaking my heart in two, because I never want to see you sad, girl. Don't be a bad girl, but if you want to leave, take good care. Hope you make a lot of nice friends out there, but just remember there's a lot of ba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여기에 보복하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일주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에 돌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을 신랄하게 비판했고요. 일본 서남부 지역을 강타한 폭우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뒤늦게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치에 새로 관세를 매긴다고요?
네, 2천억 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 6천여 개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세율은 10%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10일 성명을 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년 넘게 불공정 무역 관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중국의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는 미국 경제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관세를 결정한 이유가 뭐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예고했던 건데요. 미국 정부는 최근 5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25%의 신규 관세를 확정하고 지난 금요일자로 340억 달러어치에 먼저 발효시켰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같은 날 똑같이 340억 달러어치 미국산 자동차 등의 보복 관세를 매기자 이번에 2천억 달러어치의 추가 관세 계획을 공표한 겁니다.
네, 자 새로 관세를 매길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 어떤 품목들인가요?
네, 석탄, 철강, 화학, 첨단 기술 제품에 더해서 텔레비전 부품,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도 있고요. 의류, 미용용품, 여성용 손가방, 가구, 개, 고양이 사료 같은 일반 소비재가 총 망라됐습니다. 또 정어리, 참치, 마늘, 양배추, 오렌지 같은 농수산물도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예,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것들이네요.
예, 맞습니다. 관세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면 미국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서 이 소비자는 최대한 제외했던 이전의 관세 조치와는 가장 차이가 나는 건데요. 소비자까지 관세의 폭이 넓어지면서 일반 대중이 미중 무역 전쟁을 실감하게 됐다고 소매업계와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업계와 전문가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조치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방해 요인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오린 해치 상원 의원은 중국의 강제적 기술 이전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지지하지만 이번 조치는 무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일반 소비자들이 이렇게 직접 영향을 받을 관세 부과 언제부터 발효가 됩니까?
예, 아직 두 달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는데요. 실무 검토 과정과 함께 다음 달 말에 공청회를 비롯해서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미중 양측이 전격 대화에 나서서 최종 발효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점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워낙에 파급력이 커서 실제 발효하기보다는 대중무역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중의 하나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즉각 보복 의사를 밝혔는데요. 11일 상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행위에 경악한다면서 국가 핵심 이익과 인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의 행위는 전형적인 무역 패권주의라면서 중국은 반드시 필요한 반격을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중국이 보복을 하면 새로운 관세를 또 매기겠다고 미국 정부가 공언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 3천억 달러어치의 관세 부과가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앞서서 결정한 500억과 이번 2천억 달러를 포함해서 모두 5,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이 관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이 미국에 수출했던 총액 5,055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인데요.
예.
예, 반면에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액수는 1,3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해서 중국으로선 매번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네, 방위비 지출 문제 때문인데요.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격한 어휘로 독일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Now, if you look at it, Germany is a captive of Russia because they supply. They got rid of their coal plants. They got rid of their nuclear.
네, 독일이 러시아에서 아주 많은 석유와 가스를 받고 있어서 러시아의 포로가 됐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했습니다.
네, 자, 독일이 러시아의 포로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방위에 충분히 돈을 쓰지 않는다고 꾸준히 비판해 왔었는데요. 독일의 경우 막상 방위비는 안 쓰면서 나토의 공동 방위 상대인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사오느라고 막대한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진행 중인 노스 스트림 2 가스관 사업을 가리킨 건데요. 독일이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동안에 미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독일을 지켜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에 독일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방위비 지출과 에너지 거래는 별개고 이 독일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반박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11일 브뤼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나는 소련이 통치했던 동독에서 산 사람이라면서 독일이 러시아의 포로가 됐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럼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노스 스트림 2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시각도 있다고 회동 후에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이 문제는 나토와는 관련이 없고 독일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We are stronger together than apart. that NATO has to be strong to protect all allies.
네, 이어서 나토의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면서 미군과 캐나다, 유럽 국가들의 군사력 공조가 더 확대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브뤼셀에서 12일까지 나토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브뤼셀 나토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12일 영국 방문에 이어서 핀란드 헬싱키로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단독 회담을 하는데요. 10일 앤드루스 공군 기지로 가는 전용 헬기에 오르기에 앞서서 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토 회의에 갔다가 영국으로 가는데 영국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그리고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데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게 가장 쉬운 일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나토 정상회의와 영국 방문 좀 어려운 일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 문제 때문인데요. 나토는 그동안 미국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다. 미국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다른 회원국들은 너무 적게 쓴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각자 국내 총생산의 2%씩 방위비에 할당하기로 지난 2014년에 10년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이 약속을 충족하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 5개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이번 정상회의 의제로 우선할 뜻을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네, 다른 회원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거듭된 압박에 조금 변화가 보이고 있는데요.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10일 정상회의 전야 연설에서 올해는 8개 나라가 2% 방위비 기준을 넘길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외에 그리스,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루마니아가 그 나라들입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수해 현장을 찾았군요.
네, 일본 서남부 지역에 지난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11일 현재 사망자가 176명으로 늘고요. 이재민이 20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 논란 속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일 폭우 피해 현장을 뒤늦게 방문해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상황도 둘러봤습니다.
네, 자, 총리가 재난 발생 후 처음으로 피해 현장을 방문한 거죠?
맞습니다. 이 폭우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요. 아베 총리가 이날 찾은 곳은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 중 하나인 오카야마현 쿠라시키시였습니다. 전체 사망자 176명 중에 40여 명 넘는 희생자가 이곳에서 나왔는데요. 아베 총리는 이날 200여 명의 이재민이 수용돼 있는 쿠라시키시의 한 대피시설을 찾아서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한 80대 여성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능한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아베 총리와 정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썩 좋지가 않다고요.
네, 이번 폭우는 4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폭우인데다가 인명피해도 아주 컸는데요. 가뜩이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정치인들과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서 여론의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폭우가 시작된 5일 밤에 아베 총리가 자민당 인사들 또 주요 강료들과 술자리를 갖는 사진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 아베 총리는 11일부터 예정돼 있었던 유럽과 중동 순방을 취소했고요. 이날 수해 현장을 찾아서 여론 무마에 나선 겁니다.
예, 그런데 얼마나 많은 비가 왔길래 인명피해가 이렇게 많이 난 걸까요?
네, 피해 지역 중에 하나인 고치현 모토야마의 경우는 무려 1700mm, 웬만한 성인 남성의 머리가 물에 잠길 만큼 비가 왔고요. 기후현 구조시도 10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효고현 고베시도 7월 한 달 평균 강수량의 2배 이상이 쏟아지는 등 일본 서남부 일대가 그야말로 물폭탄을 맞았는데요.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까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8일이 돼서야 정부 합동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정부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까 태풍이 자주 오는 편이긴 한데 하지만 이런 폭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970년대 이래 40여 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일본 기상청은 태풍 뿌라삐론이 몰고 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일본 서남부 지역을 기준으로 북쪽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막대한 비구름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 복구 작업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방대해서 제대로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끊겨서 외부와의 접근이 차단된 곳이 많고요. 거의 모든 피해 지역에 전력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현재 섭씨 35도까지 치솟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심각한 물 부족 사태까지 겪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우선 이재민들의 생필품 지원 등을 위해서 20억엔 미화로 1,800만 달러를 서둘러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한 브레이케버너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를 두고 중앙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이 케버너 지명자 인준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인준안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연방법원 명령에 따라 미국 국경을 넘다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을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화 혐의로 징역을 살던 목장주 부자를 사면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10일과 11일 미국 언론이 다룬 머릿기사는 역시나 이 신임 연방 대법관 지명자 관련 소식인데요. 자, 워싱턴 정가가 이 대법관 지명자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브렉 캐버너 워싱턴 DC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를 신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당별로 반응이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네, 자 먼저 야당인 민주당 반응이 궁금한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뭐 짐작하시겠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주류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10일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실행했다며 비판했습니다.
For every American who cares about women's health, about protections for people with pre-existing conditions.
네, 슈머 대표는 여성 권리와 성 소수자 권리, 그리고 조건 없이 의료 보험을 가질 권리, 민권, 노동권 등을 우려하는 모든 미국인이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캐버너 판사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 슈머 대표는 자신이 언급한 권리를 연방 대법원에서 모두 뒤집을 임무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 대법관으로 지명했다면서 비난했습니다.
예. 자,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 민주당 쪽에서는 캐버너 판사 지명이 장기적으로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뉴저지 주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바로 그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캐버너 지명자가 과거에 대통령 권한은 소송이나 범죄 기소로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부커 의원은 대통령이라도 이 법위에 있지 않다면서 이런 견해를 제시한 캐버너 지명자 인준을 상원이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다이앤 파인스타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도 캐버너 지명자 인준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자, 많은 민주당 상원의원이 캐버너 지명자를 반대한다고 말은 했지만 민주당 상원 안에서 무작정 반대하기가 어려운 의원이 또 몇 명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지역이 지역구로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의원들인데요. 노스다코타의 하이디 하이트캠프 의원,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맨친 상원의원, 그리고 인디애나의 조 도넬리 상원의원 등입니다.
네, 자, 이 세 의원 쪽에선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맨친 상원의원의 발언이 눈에 띄는데요. 이 캐버너 지명자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성급하게 인준 찬반 여부를 결정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세 의원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인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예, 자, 반면에 공화당 쪽은 어떨까요? 민주당 반응하고는 아주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9일 지명자 발표가 나온 뒤에 바로 이 캐버너 지명자가 대법관 자리에 앉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맥코넬 대표가 또 10일 캐버너 지명자를 직접 만났는데요.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후보를 아주 잘 골랐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president really could not have done a better job of picking extraordinarily well qualified nominee. I think the comments all over the country.
네, 맥코넬 대표는 그러면서 올 가을까지 인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에서 캐버너 지명자 인준을 반대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맥코넬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 맥코넬 대표는 상원이 대법관 지명자를 평가하지 이 정치 조직에 들어갈 후보를 놓고 논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또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대법관 지명자 발표가 나기 전부터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서 민주당이 생각 없이 당파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화당 상원에서 이 캐버너 지명자 인준 때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 있는 의원들도 있습니까?
네, 언론들은 이 수전 콜린스 의원 그리고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을 주목합니다. 이들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캐버너 지명자 인준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두 의원 쪽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이 9일 인터넷 트위터에 성명을 냈는데요. 캐버너 지명자를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고 또 지명자의 기록을 점검해서 캐버너 지명자가 자격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콜린스 상원의원은 앞서 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부인하는 후보는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10일에는 캐버너 지명자의 자격을 문제 삼기가 정말 힘들다고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캐버너 지명자에 대한 콜린스 의원 생각에 좀 자세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관련 이 콜린스 의원이 상원 인준 표결에서 어떤 표를 던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다 잡혀온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을 다시 가족과 합류시키는 작업이 진행됐군요.
네, 10일 미국 전역에서 이 관련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연방정부는 10일 해당 아동 102명 가운데 75명이 가족과 합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만 가족과 합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조처는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지난 6월 26일에 나온 판결인데요. 5살 미만 아이는 이날 명령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리고 5세 이상은 30일 이내에 부모와 합류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세 미만 아이들에게 적용된 시한이 바로 10일이었는데요. 부모와 국경을 넘다 잡혀서 분리된 아이들은 모두 현재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연방정부가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한 근거가 뭔가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이른바 무관용 원칙 때문입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기소해서 처벌한다는 게 이 무관용 원칙인데요. 그런데 아이와 함께 잡힌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아이까지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는 부모로부터 격리해서 수용을 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작업 진행 속도가 아주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일단 아이의 진짜 부모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아이를 데려다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시간이 걸리고요. 또 아이들은 이 연방보건후생부에서 그리고 기소된 부모는 연방국토안보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 부서가 또 둘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뭐 의사소통이라든가 행정처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또 아이와 부모가 멀리 떨어져서 수용된 경우가 많아서 이동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또 일부 부모는 이미 본국으로 추방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부모를 찾더라도 아이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뭐 신원 확인을 했는데 진짜 부모지만 아동 학대나 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거나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과 부모를 찾아도 부모에게 인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아이를 찾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가족마다 얘기가 다른데요. 일단 뭐 아이와 함께 풀려난 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석방된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그런 발찌를 차야지만 하고요. 또 정해진 일자에 이 법정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 가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연방정부가 법원이 정한 시한을 좀 넘긴 셈인데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 쪽에선 어떤 말이 나왔나요?
네. 샌디에고 연방지방법원은 10일 연방정부가 시한을 어긴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라면서 더 빨리 명령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사면권을 행사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서부 오리건주에서 방화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살고 있던 목장주 드와이트 해먼드 씨와 스티븐 해먼드 씨 부자를 10일 사면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성명을 내고 해먼드 씨 부자에 대한 처벌이 옳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이 해먼드 씨 가족은 성명에서 두 사람이 교도소에 나와 11일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해먼드 부자가 구체적으로 무슨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겁니까?
네, 지난 2001년에 연방정부 소유 부지에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특히 아들인 스티븐 해먼드 씨는 2006년에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위험한 동물이나 식물을 목장에서 없애려고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방화범이라는 말인데 자, 이들을 기소한 검찰 쪽의 주장은 뭡니까? 네,
해당 부지에서 불법으로 사슴을 사냥했고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불을 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기소 내용을 법원 측이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했는데 징역형 선고가 나왔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선고가 처음 나왔을 때는 두 사람이 단기간 이 교도소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연방항소법원이 1심 선고 형량이 부적절하다면서 두 사람이 이 해당 죄목의 최저 형량인 5년을 다 복역해야 한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럼 형을 치르고 나왔다가 2심 선고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갔던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2016년에 눈길을 끄는 시위대가 등장하는데요. 네바다주에 있는 목장주 번디 형제입니다. 두 사람은 오리건으로 건너가서 시위대를 조직해 해먼드 부자 씨의 재수감과 연방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정부의 간섭이 너무 지나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당시 오리건에 있는 이 국립야생보호구역을 민병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 달 이상 점검을 했었는데 네. 이게 바로 번디 형제가 조직한 시위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부 건물과 국립야생보호구역을 점거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명이 경찰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번디 형제는 하지만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게 이번이 몇 번째인가요?
이번까지 모두 7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먼드 부자 외에 최근에는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작가 겸 영화감독 디네시 디수자 씨를 지난 5월 말에 사면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을 사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대통령의 이른바 셀프 사면이 가능한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부릅니다. 당신과 춤을 추면 흥분되는 감정을 멈출 수 없다고 노래하는 Can't Stop the Feeling 들어보시죠.
I got this feeling inside my bones. It goes electric, wavy when I turn it on. Off from my city, off from my home.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 Come on, like the way we rock it. So don't stop. And under the lights when everything goes. No way.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미국 역사에는 두 번의 아주 중요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흑인 노예 해방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남북 전쟁인데요.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곳, 남북전쟁이 시작된 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입니다. 미국 곳곳에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얘기 들려드립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미국의 동남부 대서양에 접해 있는 주입니다. 원래는 북쪽에 있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와 하나로 그냥 캐롤라이나라고 불렸는데요. 1729년에 공식적으로 남과 북 두 개 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노스 캐롤라이나와 역사나 자연 환경 같은 게 아주 비슷한 편입니다. 캐롤라이나라는 이름은 영국 왕 찰스에서 유래된 거라고 해요. 주 면적은 8만 제곱킬로미터, 50개 주 가운데서는 42로 작은 편이고요. 인구는 2017년 기준 500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주민의 약 68%가 백인이고요. 28% 정도가 흑인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1700년대에 흑인이 백인보다 더 많았던 때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과거 흑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목화밭 같은 대농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주도는 컬럼비아고요.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풍경은 전형적인 미국 남부주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요. 산과 들, 드넓은 목화밭이 펼쳐지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시골 느낌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주민 김영실 씨 설명 들어보시죠.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서남쪽으로 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북쪽에는 계속 들판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 갈 때까지요. 그쪽에서는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남쪽에는 목화 재배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꽃필 때 가봤는데 정말 끝없이 끝없이 목화밭이 이어져 있어요. 콜롬비아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중심 도시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찰스턴 그런 상업 도시가 좀 발달이 되어 있고요. 서남쪽으로는 스파르탄버그하고요. 그린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땅이 진흙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작은 도시들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해변도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자랑거리라고 이 주민 린지 허버 씨는 소개하네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하면 남부 시골로 생각해서 해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요. 대서양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 길고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집니다. 특히 머를비치가 유명하고요. 아름다운 섬도 많이 있어요. 머를비치 근처에 찰스턴이라는 유서 깊은 도시가 있는데요. 이곳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가장 오래된 도시고요.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날씨는 사계절이 뚜렷한데요. 하지만 여름은 길고 겨울은 짧아서 눈 구경을 하긴 어렵다고 하네요. 린지 허버 씨 얘기입니다.
The weather is really hot and really humid. So
정말 덥고 습해요. 그래서 이곳 날씨에 익숙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은 평균 섭씨 10도 정도 되고요. 눈이 오긴 하는데 정말 드뭅니다. 눈 구경을 잘 못하니까 어쩌다 한 번씩 오면 정말 즐거워들 하는데요. 하지만 평소에 제설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눈이 내리면 차들이 다 엉금엉금 기고 쩔쩔 맵니다. 봄에는 비가 정말 많이 와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거주하는 한인 김영실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계는 뚜렷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고요. 비가 좀 자주 오는 편이면서요. 1월 달이면 보통 한국의 봄이나 가을 날씨가 있고요. 3월쯤 되면은 반팔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예요. 여름이 길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도 아주 추운 겨울은 한 2주 정도가 안 되고 있어요. 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꽃이 좀 피는가 싶다 보면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더워지고요. 가을도 단풍이 짧게 있다가 이제 곧 떨어지고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별명은 팜메토 스테이트입니다. 이 팜메토는 야자나무 일종인데요. 키가 좀 작은 종류라고 합니다. 왜 이런 별명을 갖게 됐는지 린지 허버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South Carolina is called the Palmetto State.
팜메토, 야자나무의 일종인데요.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대표하는 나무예요. 영국과의 독립전쟁 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격전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많은 야자나무 숲과 늪지대가 영국군에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런 야자나무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자동차 번호판에도 팜메토가 새겨져 있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깃발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8번째, 1788년에 미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흑인 노예 해방에 불만을 품고 1860년 연방에서 가장 먼저 탈퇴를 선언한 주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 흑인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북부주들과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흑인들의 노동력이 절실했던 남부주들 간에 1861년부터 4년간 치열한 내전을 벌였습니다. 바로 남북전쟁인데요. 남부에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흑인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에이브럼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 달 만에 바로 연방에서 탈퇴하고 맙니다. 남북전쟁에 발발하게 된 도화선이 된 곳도 바로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인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 린지 허버 씨에게 들어보시죠.
South Carolina in the American Civil War.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남북 전쟁이 발발했고요. 1861년 4월 사우스캐롤라이나 남부 찰스턴시의 섬터항에 북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불안했던 남군들이 첫 대포를 발사한 게 남북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연방에서 가장 먼저 탈퇴한 주이기도 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정부 청사 앞에 남북전쟁 당시 남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리 장군의 북버지니아군이 사용하던 깃발이 개양돼 있을 만큼 보수적인 남부색채가 아주 강한 곳입니다. 또 지난 2015년 찰스턴의 한 흑인교회에 20대 백인 우월주의자 청년이 총격을 가해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사우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은 인종차별주의적 성향이 있을 거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이구동성, 그건 일부 잘못된 사람들의 행동일 뿐 대부분은 순박하고 친절하다고 말하네요. 주민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여기 30년을 살고 있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은 남부지방 사람들이 아주 순박해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인간성. 낯선 사람에서 길을 물어보면 그냥 길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자기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정도로 친절하고 순박해요.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땅도 좀 넓고 자연환경이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이 있고 그런 게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토박이인 린지 허버 씨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은 매우 가족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전해주네요.
저희 주뿐만 아니라 남부 문화는 매우 가족 중심적이에요. 작은 마을들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서로서로 다 아는 편입니다. 날씨도 영향이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밖에 나와 쉽게 야외 활동을 하는 편이거든요. 운동도 많이 하고요. 남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무뚝뚝할 거라는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꼭 말하고 싶어요.
남북전쟁 당시 남군에 속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전쟁에 패배하면서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아야 했는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전해드리기로 하겠고요. 미국 곳곳에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오늘은 귀가 들어간 여러 가지 표현들 배워볼까요? All ears. 이 표현은 들을 준비가 됐다, 귀 기울이다는 뜻입니다. I'm all ears. 들을 준비가 됐어. Play by ear. 이 표현은 악보 없이 연주하다, 상황 봐서 결정하다는 뜻입니다. I'm not sure when I'll get off work, but let's play it by ear.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상황 봐서 결정하자. Music to my ears. 내 귀에 음악이란 뜻이죠. 좋은 소식, 듣기 좋은 말이란 의미입니다. My boss's compliment was music to my ears. 우리 상사의 칭찬은 정말 듣기 좋은 말이었어. Talk one's ears off. 이 표현을 직역하면 귀가 떨어질 때까지 말하다인데요. 실세 없이 지루할 정도로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My professor talked our ears off during the lecture. 우리 교수님이 정말 지루할 정도로 강의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m all ears. 들을 준비가 됐어. I'm not sure when I'll get off work, but let's play it by ear.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상황 봐서 결정하자. My boss's compliment was music to my ears. 우리 상사의 칭찬은 정말 듣기 좋은 말이었어. My professor talked our ears off during the lecture. 우리 교수님이 정말 지루할 정도로 강의했어. 오늘은 귀, ear가 들어간 표현들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심각한 생필품 부족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정치적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구금과 고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비극 속에서 수많은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고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브라질을 방문해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던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실패한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궁핍과 굶주림, 기본적 서비스 차단 등을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펜스 부통령은 이런 혼란에 대응하고 자국을 탈출한 베네수엘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10,000,00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0,000 이상은 브라질 내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직접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이후 약 5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브라질 북부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 $10,000,000를 포함하면 지난해 이후 미국 인도주의적 지원금은 모두 $3,100,000에 이릅니다. 추가 지원금은 또 국제 이주기구가 벌이고 있는 베네수엘라 위기 대응 활동과 UN 세계 식량 지원 계획의 긴급 구호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에서 이런 원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위기를 피해 콜롬비아로 이주한 베네수엘라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1,850,000 규모의 양자 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을 수용해 준 영내 국가들의 관대함을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모든 원조 공여국들이 증가하는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배가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마두로가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계속 무시하는 한 베네수엘라는 계속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와 국민들은 더 나은 미래와 자유의 권리 회복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